VOA 세계뉴스입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27일 아세안 플러스 3 외교 장관 회의에 참석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아세안 플러스 3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등 지역 국제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러시아와 불법 군사 협력으로 한반도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아세안 플러스 3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회의에는 한국, 일본, 중국과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했으며 동티모르가 옵서버 자격으로 함께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을 촉진하는 근간임을 강조하고 지난 5월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 중 정상회의를 통해 복원된 3국 협력 체제가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잘못 소개한 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IOC는 27일 소셜미디어 X 한국어 서비스 계정을 통해 개회식 중계 중 대한민국 선수단 소개 때 발생한 실수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26일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장례 아나운서는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프랑스어와 영어로 한국을 북한이라고 잘못 소개했습니다. 아나운서는 이후 등장한 북한을 소개할 때는 프랑스어와 영어로 모두 제대로 호명했습니다. 이에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IOC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문체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장미란 제2차관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프랑스에 강력한 항의 의견을 전달할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는 2024 파리올림픽에 총 21개 종목에 출전하는 143명의 선수를 파견했습니다.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8년 만에 하계올림픽이 돌아온 북한은 16명의 선수를 파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과 관련해 크리스토퍼 레이 전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 맞은 것은 총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FBI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에 맞은 것은 총알 전체이든 아니면 총알의 파편이든 사망한 저격범의 총에서 발사된 총알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레이 FBI 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상에 대해 모호하게 답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총알에 맞은 것이 맞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FBI와 비밀경호국 등 수사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상 원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듭 거부해왔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도 처음 치료받은 병원 기록을 공개하거나 치료를 한 의사가 답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상 원인과 부상 정도 등에 대한 의문은 피격 사건 처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탄환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리를 향하고 지나는 것이 포착된 현재 동영상이 공개됐지만 의문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야외 유세를 하던 도중 피격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6일 피격 현장을 다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나는 2주 전에 부상한 우리의 사랑스러운 소방 영웅 코리 그리고 용감한 애국자들의 영혼을 기리며 버틀러로 돌아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유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점증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한 여러 역내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 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에 참석한 블링컨 장관은 27일 왕이 부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 암초에 물자를 보급하는 문제에 관해 최근 중국과 합의 사항을 체결한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수년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여러 차례 충돌하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달 남중국해 스클레이밴드 군도 세컨 토마스 암초에서 발생한 공격 이후 양국은 체결을 맞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독특한 문화와 남부의 친절함으로 유명한 도시 뉴올리언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재본부장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즈에 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에피소드를 굉장히 고대해 왔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재즈를 본고장에서 들을 수 있다는 기대 덕분이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데요. 재즈펍을 방문해서 재즈 음악을 들어보고 크레올 쿠킹 클래스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 고장의 음식을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마디그라 축제를 준비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마디그라 축제가 어떻게 준비되고 또 소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실까요?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후 전문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말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뉴올리언스 시가지 에너지는 라스베가스처럼 시끄럽고 활기차면서도 파리처럼 세련되고 섬세했는데요. 해마다 수백만이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다양한 교통수단에서조차 재미있는 문화를 엿볼 수 있어요. 많은 미국인들에 의해 재즈의 고향으로 불리고 마디그라 축제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뉴올리언스는 다른 도시와는 다른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요. 프랑스, 스페인, 아프리카 그리고 북미 원주민 이민자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아 오직 뉴올리언스에서만 먹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맛과 음악과 경험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의 여행은 제게도 새로웠습니다. 이번 여행에선 크레올 문화가 살아 숨쉬었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오늘도 제대로 놀아보자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으며 이걸 파티와 축제로 현실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모든 감각이 동원되어 쓰였다고 생각한 그 순간 엄청 매력적인 소형 카페와 길거리 음식을 발견했고 전 또다시 매혹되어 버렸습니다. 음식을 빼놓고 뉴올리언스를 논할 순 없죠. 튀김이든 매운 음식이든 특이하고 이색적인 먹거리가 가득했습니다.
My name is Nita Duay and we are at Crescent City Cooks in the French Quarter.
제 이름은 니타 듀웨이고요. 저희는 뉴올리언스 프렌치 쿼터의 크레센트 시티 쿡스 요리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후 여전히 재건 중이지만 니타와 같은 현지인들은 뉴올리언스에 다시 희망을 돌려놓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있습니다.
I was interior designer for many years.
전 오랫동안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해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제 스스로한테 물었죠.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뭘까? 어디에 살면 좋을까? 전 원래 뉴올리언스와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요리 교실을 열었어요. 그렇게 하면 뉴올리언스와 요리를 사랑하는 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크레올식 요리는 약 300년 전 전 세계 이민자들이 이 지역에 한데 모이면서 생겨난 요리인데요. 요리 수업은 크레올 문화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I guess the culture of food is so important to us. We have so many different ethnic backgrounds.
우리에게 음식 문화는 정말 중요해요. 이곳 요리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담겨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살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곳의 음악과 음식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강렬하다는 겁니다. 핫소스는 거의 모든 요리에 쓰이고 그 이름 또한 매운 마늘 후추나 호랑아 덤벼바 등 다양하고 재미있게 요식계를 뜨겁게 달굽니다.
We do two to three classes every day. It's a fun.
매일 두세 번의 수업이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와인과 맥주를 즐기면서 요리할 수 있죠.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서 주방으로 가 요리하며 크레스턴 시티 쿡스 요리학원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Today we're going to make etouffee. It's a dish here in New Orleans that's very popular.
오늘은 에투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자리에도 잘 어울리는 뉴올리언스 인기 요리예요. 이 요리로 다양한 응용도 가능하죠. 자, 먼저 룰을 만들어야 돼요. 먼저 지방과 밀가루를 섞으면 돼요.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땅콩 버터 색깔로 만들게요. 그걸 저어주세요. 이제 밀가루 넣어줄게요. 룰은 쉬지 않고 저어줘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 다음엔 우리가 트리니티라고 부르는 재료를 넣을게요.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트리니티라는 용어는요, 198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이것을 시즈닝이라고 부르셨어요. 양파, 피망, 샐러리, 마늘을 시즈닝이라고 부른 거죠. 시즈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료를 잘게 썰어서 요리 속에 양념처럼 녹아들기 때문이에요.
요리의 질감은 전에 먹어본 카레와 비슷해서 익숙했지만 이 풍부하고 강렬한 향기는 제 코를 사로잡았고 빨리 먹어보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음식은 뉴올리언스 문화와 지역 사람들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라 느꼈는데요. 여기선 다양한 문화에서 유래한 음식이 모여 또 하나의 새로운 음식이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음식을 통해 이곳의 사람과 사람 간의 차이를 진정으로 포용하는 보기 드문 친절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음식 한 입 한 입마다 다양한 맛과 문화의 향연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앉아서 식사를 함께하는 이타의 수업 방식은 저에게 이 지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주었습니다. 맛도 있었지만 이 재료와 요리법은 제법 간단했고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니타와 함께한 요리 수업은 즐거웠고 이 요리를 제가 집에서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여유롭게 음악과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생각했어요. 유명한 마디그라 축제는 퍼레이드로 절정에 달하는데요. 컨스튜디오는 퍼레이드 차량 디자인과 제작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곳을 둘러보며 컨스튜디오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를 통해 독창적인 작품을 보고 재미있는 역사도 알게 된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2년 전 뉴올리언스는 마디그라 축제를 통해 1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세계 관광 기록을 깼는데요. 군중이 많아질수록 퍼레이드 차량도 커지고 매년 축제에 어울리도록 퍼레이드 차량도 점점 더 화려하게 꾸며진다고 합니다.
I'm Fitz Kern and I'm the Vice President of Kern Studio.
전 피츠 컨이라고 해요. 컨 스튜디오 마디그라 월드의 부사장이죠. 1932년에 증조부님께서 이 축제 차량 회사를 세우셨어요. 원래는 마디그라 축제만을 위해서 차량을 제작했는데 이제는 마디그라뿐만이 아니라 테마파크용 차량이나 대기업 홍보 차량도 제작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특수 차량 제작 회사죠. 저희 아버지는 퍼레이드 차량도 만드셨는데 과거에 한국의 에버랜드와 작업한 적도 있어요.
마디그라 축제는 1730년부터 뉴올리언스에서 계속 개최되었는데요. 퍼레이드는 1872년도에 처음 선보였고 그 다음 해부터는 퍼레이드 차량이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컨스튜디오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 킹콩을 포함해 전에 이용됐던 많은 퍼레이드 차량을 대중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해두고 있어요.
마디그라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문화행사 중 하나예요.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도시 속을 누비는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뉴올리언즈를 찾아요. 지구 최대의 무료쇼라고 불리는데 5만 명의 뉴올리언즈 주민들이 행진하기 때문이죠. 이 기간은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도시를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도시는 개성 넘치는 문화를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 내 다른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요소들이 정말 많죠. 분위기부터 다르답니다.
비록 올해의 마디그라 퍼레이드를 놓쳤지만 스튜디오 측에선 제가 못 봤던 퍼레이드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색다른 체험은 일반인 관광객들에게도 제공된다고 하네요.
For Mardi Gras alone, each year we build 500 floats that will go through and parade.
제작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지죠. 제작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다들 좋아한답니다. 매년 마디그라 축제를 위해 500여 개의 퍼레이드 차량을 제작하는데 그게 전부 뉴올리언즈 도심지를 누비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위해서도 축제 차량을 제작하고 있어요. 한 해 제작하는 차량이 750개에 이르죠. 세계에서 가장 긴 차량을 제작하기도 했는데 길이는 100m가 넘고 탑승 인원은 300명이 넘었죠. 한 해에 마디그라 축제가 끝나자마자 저희는 모든 축제 차량을 해체해서 새로운 차량 제작에 돌입해요. 때문에 마디그라 축제는 매년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봤던 건 올해 볼 수 없어요.
제가 보았던 각 퍼레이드 차량은 각기 다르게 아름다움을 뽐냈어요. 마디그라 축제는 매년 이른 봄과 늦은 겨울에 2주 동안 열리는데요. 보통은 하루에 한 번씩 퍼레이드가 열리지만 어떤 날에는 여러 방문객들이 퍼레이드를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여러 번 열린다고도 합니다. 전에 사용됐던 퍼레이드 차량의 모습은 저희 넋을 빼놓을 정도로 웅장하고 예뻤습니다. 이번 기회로 백스테이지에서 마디그라에 들어가는 정성과 노력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보통 슈퍼볼이 한 도시에 미치는 이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곤 하는데 매년 마디그라 축제가 뉴올리언즈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한 해에 슈퍼볼을 두세 번 치르는 것과 같아요. 퍼레이드 차량을 타는 사람들의 이 사심 없는 열정은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매년 이 시민들은 수천 달러의 돈을 써서 퍼레이드 차량이 오르고 또 무료로 물건을 나눠주기도 하죠. 이처럼 도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디그라 축제는 우리 도시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특별한 명소로 만들어졌어요.
마디그라는 남부의 친절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경험이 많은 퍼레이드 방문객들은 퍼레이드 차량에서 던져지는 사탕과 작은 물품을 모으기 위해 봉투를 가지고 온다고 해요. 오직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합니다. 마디그라를 보기 위해 다시 뉴올리언스에 올 때 쓸 가면을 찾기 위해 컨스튜디오의 기프트숍에 잠시 들렀습니다. 사람들은 노랑, 보라 그리고 녹색 코스튬을 입고 축제에 오는데요. 공들여 꾸민 의상을 입고 때론 가면도 쓴다고 합니다. 가게에 있는 모든 소품엔 반짝이가 가득하더라고요. 묵직한 저음이 비트있는 멜로디가 거리 안을 채우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뉴올리언즈를 재즈의 발상지로 추정합니다. 유럽 문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밝은 나팔 소리와 아프리카 문화에서 내려오는 리드미컬하고 중독성 강한 본토 재즈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재즈 음악은 이 도시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올리언스 구석구석에서 아주 재능 있는 음악가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보는 풍경은 그림 같았고요. 버번 스트리트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최고의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에요. 곳곳마다 아름다운 사인과 그리고 귀에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버번 스트리트를 한번 방문하게 되면 뉴올리언스에서 경험했던 그 짜릿한 밤을 절대 잊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톰 피셔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의 거리인 버번 스트리트의 700번 블록에 있죠. 우린 지금 프리첼스 유러피안 재즈 펍 앞에 서 있는데 이곳은 단연 세계 최고의 재즈 클럽입니다.
프리트젤 유러피안 재즈바는 뉴올리언스의 정통 재즈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안 가볼 수 없었겠죠?
I've been playing at Fritzl's for 10 years. 프리트젤에서 연주한 지는 10년 정도 됐고 전통 뉴올리언스 재즈를 연주한 건 3, 40년쯤 됐습니다. 제가 재즈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 느낌대로 연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 마음 가는 대로 연주하는데 제 연주는 저만 할 수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제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죠.
뉴올리언스의 밤이 오자 마치 도시 전체 거리가 파티를 하는 것 같았는데요. 라이브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에도 재즈의 본고장을 기대하며 방문한 제 마음에도 재즈의 영혼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There's a lot of other kinds of New Orleans music. There's more modern jazz. 뉴올리언스 음악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모던 재즈도 있고 리듬 앤 블루스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죠. 하지만 뉴올리언스 정통 재즈는 언제까지나 이어질 겁니다. 뉴올리언스는 재즈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도시 문화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재즈를 떼어놓고 뉴올리언스 문화를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검보, 레드빈 라이스처럼 이 도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입니다. 이 도시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사교 행사에는 재즈 밴드가 연주를 맡게 되죠. 뉴올리언스 재즈는 루이 암스트롱, 젤리 롤, 모튼, 킹 올리버, 그 외에 위대한 초기 재즈 음악가들이 만든 겁니다. 뉴올리언스에 와서 도시의 분위기를 접하고 나면 음악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화됐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유럽 음악, 아프리카 음악, 카리비안 음악, 레그타임 음악 등이 이곳 뉴올리언스에서 하나로 결합된 겁니다. 그런 음악의 발생은 이곳에 직접 와야만 느낄 수가 있죠.
뉴올리언스에서는 관광객들이 변장을 하고 화려한 파티에 오기 때문에 원한다면 특별히 익명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낮에는 따뜻하고 즐겁지만 밤에는 매혹적인 라이브 재즈 음악으로 도시를 울리는 굉장한 매력을 지녔더라고요. 뉴올리언스에서 경험했던 일엔 뉴올리언스만이 독특함이 있었는데요. 여행의 하루하루는 새롭고 흥미로운 파티 같았으며 따뜻하고 호기심을 일으키는 면도 있었습니다. 라이브 블루스와 재즈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곳에서 많은 예술과 역사도 배울 수 있었고요. 비록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뉴올리언스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이곳을 독특한 맛과 문화의 도시로 다시 세워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모으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끝없는 카페와 공연장으로 가득한 이 도시의 사람들은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그리고 매콤한 정통 음식을 만들어보며 더욱더 빛나는 추억을 쌓을 수 있었네요. 니타와 요리를 하며 전 마치 이 지역 주민처럼 여러 가지 요리를 직접 만드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백스테이지 투어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디그라 파레이드와 컨스튜디오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버번 스트리트에 위치한 프리트첼 유러피안 재즈바에 들렀을 땐 마치 고전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았고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대하던 뉴올리언스 방문은 기대만큼 독특한 먹거리와 볼거리의 연속이었네요. 그럼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함께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김지혜 씨는 한국에 정착해 오랜 시간 상담과 코칭을 공부하면서 또 취미 생활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북한 출신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이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캘리그라피를 배웠는데요.
저희 오빠들이 그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어릴 적에는 오빠가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붓으로 장난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저의 글씨가 북한식으로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북한식을 떠나서 글씨가 딱딱해서 자유로운 글씨가 좀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마침 통합문화센터에서 캘리그라피 한다고 해서 캘리그라피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저는 이것도 아 상담에 접목해야 되겠다. 코칭에 접목해야 되겠다 해서 캘리그라피 코칭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캘리그라피는 글씨와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김지혜 씨는 캘리그라피 활동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인생설계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참신합니다. 보자기 아트도 그렇거든요. 보자기도 제가 메이드업을 이쁘게 하고 강의도 하는 것처럼 보자기 아트 가지고도 상담을 해요. 하나의 도구로서 왜냐하면 우리는 도구를 어떻게 접목시키는 거에 따라 상담의 내용과 질이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를 접목하는 게 저의 하나의 또 이제 그 아이디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화를 많이 접목시키거든요.
이렇게 김지혜 대표는 내담자가 더 쉽게 접근하고 또 깊이 있는 코칭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랬고요. 그 활동으로 희망이 이끄는 삶을 살게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착을 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정착 10년 동안 엄청 바쁘게 이거 쉼 없이 달리다 보니까 저에게도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보자기를 만지거나 붓을 들거나 할 때는 그냥 집중이 되고 잡생각이 없어져요. 보자기는 당당하게 제가 막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캘리그라피는 조금 전문가는 아니고 기초 자격증만 따가지고 그건 아직까지 크진 않지만 오히려 그걸 도구로서 상담 프로그램에 접목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제가 설계해서 엄청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내가 배운 걸 요만큼 가지고 나누고 싶어서 이제는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고 싶어요. 시험.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들이 함께하는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이 같이 화합이 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김지혜 대표는 코칭 연구센터를 통해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코칭으로 존재를 찾아가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나를 찾아가는 것. 사람들은 흔히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를 많이 찾잖아요. 근데 나는 나로서 이미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가서 내가 우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뭐 좋은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래서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전제중심 코칭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 살리는 코칭 사람을 먼저 살리자. 사람이 죽어가는 건 다 막을 수 없지만 첫 발자국에 한 사람이라도 살리자. 그리고 두 사람 살리자. 그리고 내가 살았으면 다른 사람 하나 살리자. 그런 일을 하고 싶고 사람을 살리게 되면 그 사람들을 우리 함께 잘 보조를 맞춰서 세우고 싶어요. 그 자리에.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북한 고향에 갈 수 있는 날 북한 주민들에게 이 코칭의 긍정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함께 하길 바라고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또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람의 의식이 성장해요. 의식이 성장하고 의식이 성장하게 되면 사람이 당연히 성숙하게 돼요. 그리고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될 거잖아요. 그럼 통일된 다음에 북한 땅에 내 고향에 오히려 북한을 떠나서 밝은 세상에서 살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코칭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코칭 상담받고 훈련된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고향에 가서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프로그램에 접목하면서 사람들이 밝아진 에너지들을 저희가 느끼거든요. 우리 탈북민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에너지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대전에서 올라왔던 분은 그분이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옆집에 있는 탈북민 언니에게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준대요. 그래서 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야, 너 어디 가서 그걸 배웠냐? 어디 가서 배우고 이렇게 잘하냐? 이런 이야기들 한다고 해서 너무 뿌듯해요.
그러면서 김지혜 씨는 특히나 북한에 두고 온 하나뿐인 아들을 떠올렸는데요. 아들과의 소통을 위해 코칭 상담을 배워온 만큼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김지혜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립대학인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UC 버클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흔히 줄여서 UC 버클리라고 부르는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대학교는 캘리포니아 고등 공교육 체계의 하나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California 이 UC 계열에 속한 10개 대학 중 하나입니다. 미국 주립 대학들 중에서는 또 다른 UC 계열인 UCLA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명문 대학입니다. 오늘날에 UC 버클리가 있기까지 벤저민 아이드 휠러 총장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로부터 UC 버클리가 걸어온 길 함께 짚어보시죠.
벤저민 아이드 윌러 총장이 1899년부터 1919년에 이르는 20년간 재임하면서 UC 버클리는 기면면에서뿐만 아니라 그 명성을 떨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윌러 총장이 재학생들과 교수진을 다루는 방식은 지금까지 어느 총장들과의 방식과는 아주 달랐는데요. 그는 모든 학생을 상인 취급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학교 운영에도 참여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교내의 모든 학칙에 대하여 발의를 할 수 있고 학생들 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자체 진상 조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당시로는 파격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도력은 물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UC 버클리에 있는 학과 거의 대부분이 바로 휠러 총장 재임 시절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네요.
고전문학가이면서 대학 총장과 있던 휠러 총장은 도서관 건립과 장학금 기금 마련 그리고 각종 연구 기금을 끌어들이면서 저명한 수박들을 초빙하는 일에 성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농업, 인문학, 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 영역을 구축하는 대학으로 자리 잡는 일에 또한 헌신을 다했습니다. 특히 그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의 모든 학과들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UC 버클리는 이후 화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2차 대전 당시에는 인류 역사에 큰 획을 남겼다고 합니다.
UC 버클리의 캠퍼스 내에 있는 로렌스 버클리 국민연구소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16개의 화학원소를 발견해내는 화학 관련 연구에서 가히 세계적인 최고의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는 화학과 교수였던 글란 시보그가 플루토늄을 발견함에 따라 원자 폭탄에 대한 연구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물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오펜하우머 교수는 1942년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가 되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원자폭탄의 개발과 연구가 이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졌고 오펜하이머 교수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UC 버클리 대학이 20세기를 거치면서 화학과 물리학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두고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UC 버클리는 연구형 중심대학으로 2차 대전 후 특히 막대한 연구기금이 유입되면서 급성장을 이룩했는데요. 하지만 21세기 들어와 많은 주립대학교들이 연구기금 예산을 감축하는 상황을 맞게 되고요. UC 버클리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연구기금을 받는 대학에 속한다고 해요. 동문을 주축으로 한 개인 기부자들도 많다고 하네요.
UC 버클리 대학에는 28만 명의 개인 기부자들이 대학을 위해 30억 달러가 넘는 돈을 기부했는데요. 이를 보면 이 대학이 단지 한 주에 속한 주립대학이 아니라 미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명문 대학의 위상이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UC 버클리 신입생 입학 현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UC 버클리는 8만 7천 명 넘게 지원해서 이 중 약 17%인 1만 4,600명 정도가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1년 UC 버클리의 입학 허가율이 약 25%였던 걸 보면 점점 더 입학하기 어려워지는 대학이 되는 거죠. UC 버클리 신입생 인종 구성을 보면요. 백인 학생은 21%가 조금 넘고요. 흑인은 약 3% 정도입니다. 반면에 아시아 학생들의 비율은 꽤나 높은데요. 특히 중국 학생은 거의 18%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UC 버클리는 신입생을 선발할 때 어떤 원칙을 적용할까요? 예, 무엇보다도 우선 고등학교 성적입니다. 특히 고난도의 어려운 과목들을 어떤 성적으로 이수했는지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살펴보고요. 또 지원자의 지도력과 통찰력, 인내심 등 인성과 자질도 눈여겨본다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의 도움말입니다.
지원자의 아카데믹한 그런 영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홀리스틱 평가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원자의 모든 것을 심사하게 됩니다. 모든 지원자의 서류는 전문적인 입학사정관이 독자적으로 읽어내려가면서 지원 학생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점을 계산해낼 뿐만 아니라 개반 서류를 검토하면서 느껴지는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평점, 지원자가 사용하는 어휘 하나하나마다 어떤 의미를 두고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서류를 작성하는 태도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입학사정 당국이 반드시 살펴보는 사항이 또 있다는데요. 바로 지원자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지원자가 처해져 있는 개별적인 환경과 지역 여건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불우한 여건 속에서 남보다 우세한 지혜를 받지 못한 계층들에게는 그들이 지난 환경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지내왔는지의 여부 또한 매우 중요하게 검토하게 되므로 과연 모든 이들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지는 입학 사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 공식 웹사이트에는 캐럴 크리스트, UC 버클리 총장이 신입생들에게 해주는 조언을 올려놨는데요. 크리스트 총장이 들려주는 조언,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I would first encourage students to find a neighborhood, find an academic.
저는 학생들이 좋은 이웃과 많이 만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만약 아직 확실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너무 열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사실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이 시기를 잘 보내야 진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권유합니다. 푹 잘 자고, 잘 먹고,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시간을 많이 만들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UC 버클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줍음이 많은 학생은 버클리에 아예 지원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다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오로지 최상의 능력을 가진 학생들만이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진 UC 버클리는 장대한 대학 규모와 또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교수진들이 산업, 학술, 연구 분야에 매우 깊이 관여하므로 학부의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진취적으로 교수들과 접근할 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은 20명이며 이미 전체 학부 학급 중에서 53.5% 학급은 20명 미만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줍은 학생은 버클리에 지원도 하지 말라라고 대학생들이나 선배들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점을 매우 인색하게 주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죽도록 공부해야 살아남는 대학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UC 버클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캠퍼스 곳곳에 있는 조형물이나 기념 문양에 얽힌 우스개 얘기들이 많이 전해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만지면 좋은 성적을 받는다든지 이걸 밟으면 재수가 없어져서 나쁜 성적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만큼 UC 버클리 학생들의 공부 부담이 엄청나다는 얘기겠죠?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자, 7월의 여성 뉴스는 여자 스포츠 소식으로 꾸며드립니다. 전 세계 스포츠 최강국으로 꼽히는 미국. 최근 미국 여자 스포츠의 입지가 굳어지면서 이런 미국의 명성과 인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가 큰데요. 이번 주에는 얼마 전 박빙의 승부를 겨뤘던 역사적인 여자 농구 대잔치 올스타전 경기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 개막한 2024년 올림픽 여자 축구 경기에 미국 대표팀이 11개 나라 대표팀과 승부를 겨루게 되는데요. 간단한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첫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네. 오늘 첫 여성 뉴스는 미국 여자 농구 대재전 올스타 게임 소식입니다.
네, 지난 20일 열렸었죠.
네.
네. 참 신인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 여자 프로 농구 스타팀 또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와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이날로 뭐 미국 여자 스포츠 역사의 또 다른 페이지가 채워졌는데요. 네. 내용 알아보기 전에 이 올스타전, 올스타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뭔지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말 그대로 모든 스타가 치르는 경기. 그래서 올스타 경기입니다.
네.
특정 스포츠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팬들의 투표라든지 뭐 전문가들의 선정으로 뽑히고요. 경기를 펼치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네.
스포츠 팬들과의 소통, 뭐 리그의 인기를 높일 목적으로 이런 올스타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선수들은 어떤 공격적인 플레이,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는 장이 되고요.
네.
특히 올해 올스타 게임은요. 올림픽 팀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전에 국내 프로 선수들과 치르는 것이어서 뭐 올림픽 팀을 위한 준비전 그런 성격도 있었습니다.
네. 경기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두 이름을 쉽게 사실 여자 프로 농구 WNBA 그리고 미국 여자 농구 올림픽 대표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두 팀을 프로팀, 올림픽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굉장히 구분이 쉽겠네요.
그렇죠.
저도
네.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네. 자. 미국의 여자 프로 농구팀, 또 프로팀, 국가 올림픽 대표팀, 올림픽 국가대표팀, 올림픽 팀과의 대결이었죠.
하여튼 대단한 선수들의 대결 네. 경기였습니다.
네.
자, 우선 경기의 열기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 20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렸던 올스타전 경기장 관중석과 텔레비전으로 시청한 팬들의 열기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네.
경기가 끝난 후 캐시 앵켈버트 WNBA 커미셔너는 시즌 전반에 26년 만에 가장 많은 관중과 텔레비전 시청률 기록을 연이어 경신했다고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뭐 시즌 전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즌 전반의 분위기가 이번 올스타전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WNBA의 16경기가 평균 1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했었거든요.
네.
이 올스타전 선수에 대한 팬 투표도 작년보다 600%, 그러니까 6배가 급증했고요.
와.
관련 상품 판매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올스타전을 보는 스포츠 팬들은요. 올림픽 팀,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미국을 대표할 선수들이 모인 팀하고
그렇죠?
또 여자 프로 농구 선수의 경기였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거든요.
예. 지금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중이니까요. 미국 국민으로서는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누구이건 간에 이 올림픽 국가대표들이 프로 선수들한테 지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진다면은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국가대표는 정말 최고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번 그 WNBA 팀은요. 역대 가장 뛰어난 신인 선수들, 루키라고 불리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 에인젤 리스 선수 한 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시작부터 남다른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뭐 하지만 올림픽 팀도 이번에 8번째 연속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막강한 팀이죠.
네, 맞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에 따르면요.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팀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올스타 게임 을 아주 진지하게 치를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국가대표 총 12명 선수 가운데 8명은 2022년에 그 국제농구연맹 금메달을 딴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ESPN에서는요. 올스타 게임 전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올스타 경기와 올림픽 경기 준비 할애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제한됐기 때문에 이 올스타 게임 경기를 위한 그 선수들 간의 협력과 호흡을 빠르게 올리는 일이 이게 힘든 일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도 올림픽 팀은 1992년 이후에 올림픽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국제대회, 주요 국제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진 것이 2006년이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프로팀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미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3명의 선수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 대학농구 역사상 최다 득점자죠. WNBA 단일 경기 어시스트 기록, WNBA 역사상 첫 신인 트리플 더블. 그러니까 한 경기에서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등의 주요 통계 항목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한 첫 번째 신인 사례입니다.
네.
이런 기록을 보유한 인디애나 피버의 루키. 아주 수식어 같긴데요. 182cm 키의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가 있고요.
네.
댈러스 윙스의 아리케 오군보알레 선수. 농구 선수로는 뭐 키가 좀 작은 축입니다. 176cm 키의 선수지만 2021년 도쿄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열렸던 올스타전에서 최우수 선수상 MVP를 받을 만큼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엔젤리스 선수. 192cm 키입니다. 신인 시즌 초반부터 15차례 연속 더블 더블 기록을 경신한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이 언론에서 종종 클라크 선수하고 리스 선수를 경쟁자 관계로 그리고 있어서 네. 두 선수가 한 팀에서 함께 호흡을 한다는 게 참 관심을 끌었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록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결국 두 선수가 이 경기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네.
경기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자, 경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0분씩 한 쿼터씩 이렇게 네 쿼터로 치러지는 시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WNBA 팀이 그러니까 프로팀이 초반부터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네.
3쿼터 절반이 지났을 때 60대 66으로 프로팀이 6점 차로 앞섰는데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 쿼터 5분 정도를 남기고 86대 106으로
20점
차로 그렇습니다. 크게 벌어지더니 결국에는 117대 109로 미국 여자 프로농구팀이 미국 올림픽팀을 이겼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 대해서 ESPN은 달라스 윙스의 아리케 오군보알레 선수가 2021년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올스타전을 재현했고 클라크 선수와 리스 선수가 도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클라크 선수는 4점 득점에 그쳤지만 어시스트 10개를 기록했고요. 리스 선수는 12점 득점에 리바운드 7로 더블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오군보알레 선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네, 경기 후반에는 뭐 던지면 3점 슛 뭐 이렇게 말해도 될 만큼 장거리 슛을 그냥 팡팡 터뜨리면서
네.
팀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이 오군보알레 선수가 이날 혼자서 득점한 점수가요. 34점입니다.
네.
사실 오군보알레 선수가요. 전반전 20분 동안은 점수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네.
이 WNBA 팀의 프로팀의 쉐릴 밀러 코치가 하프타임에 불렀습니다.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해요.
네.
숨을 깊게 쉬어라. 네 경기를 해라. 말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이후에 오군보알레 선수가 3쿼터에서 이 WNBA 올스타 게임 역사상 한 쿼터 최다 득점인 21점.
10분 동안 21점이요?
21점을 기록했고
네.
결국에는 34점 득점까지 기록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34점 득점 중에 3점 슛이 7차례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네. 그런데 2021년 올스타 게임을 재현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021년에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요.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올스타전이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게임이 올해의 게임 내용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WNBA 팀이 USA 팀, 그러니까 국가대표팀과 동점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4쿼터 중반까지 2점 차, 75대 73으로 앞섰다가 올림픽 팀이 5점 차까지 따라붙긴 했지만 결국에는 93대 85로 프로팀이 이겼습니다.
네.
당시에도 이 오군보알레 선수가 26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오. WNBA 올스타 팀을 승리로 이끌어서 그때도 최우수 선수상 MVP를 받았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요. 올해 올스타전에서 프로팀이 이긴 게 뭐 전혀 예측 못할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당시 그 WNBA 측은 미국 대표팀이 1992년 이후로 49차례입니다. 연속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들이 올림픽에서 상대할 다른 나라 국가대표의 실력이 미국의 여자 프로 농구팀보다 뛰어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올림픽팀이 29일 일본과 경기를 치르는데요. 올스타 게임을 마친 후에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좀 보죠.
예. 자, 우선 올림픽 팀 코치가 그 대표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경쟁하지 못했다. 나는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들이 그곳에 올림픽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ESPN은요, 앵겔버트 커미셔너가 미국의 올림픽 팀이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박수를 요청했을 때 대표팀 선수들 아무도 웃지 않았다면서 올림픽 팀의 리브 코치는 팀의 수비가 평소 올스타 게임보다는 잘했지만 협력과 팀 보호가 부족했다며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브 코치는요, 그 페인트 존에서 그러니까 농구 코트에서 그 자유투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골대 아래의 그 직사각형 구역인데 이 페인트 존에서 무려 52점을 허용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하지만 ESPN은 수비뿐 아니라 백코트도 효과적이지 않았다면서
네.
이제 올림픽 경기에 전념하고 런던에서 치를 그 일본과의 친선 경기에 앞서서 더 강해질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올스타전을 치른 두 팀의 선수들, WNBA 팀의 각 선수는 다음 달 15일부터 다시 리그로 복귀하고요.
네.
미국 국가대표팀은 29일 친선 경기를 시작으로 8월 11일 결승전까지 일정해서 이 금메달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에 개막한 2024년 파리올림픽 대회에서 여자 축구 토너먼트 관련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미국 선수 중심으로 잠깐 좀 살펴볼까요?
네. 자, 올림픽 여자 축구 토너먼트는 올림픽 대회 일부입니다.
네.
FIFA 여자 월드컵과 함께 여자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대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세계 각국의 여자 축구 대표팀이 참가해서 금메달을 놓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네.
미국 여자 국가대표팀을 포함한 12개 팀이 참여하고요. 각 팀이 상대 팀들과 경기를 통해서 실력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브라질에서 열릴 2027년 여자 월드컵을 준비하는 기회가 됩니다.
네. 이번 올림픽 여자 축구 경기는 그 올림픽 개막 전부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 여자 축구 경기는 25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까지 치러지는데요. 미국 여자 축구팀은 25일 잠비아와 경기를 했고요. 28일에는 독일, 31일 호주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올림픽 여자 축구팀은 남자 대회와는 다르게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에 제한 없이 선수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코치들은 18명의 선수를 선발하고요. 부상 등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교체할 수 있는 4명의 대체 선수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네. 미국 대표팀 잠깐 얘기 좀 하죠.
예. 미국 여자 축구 팬들이라면 여자 축구 아이콘이었던 메건 라피노 선수, 줄리 에르치 선수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 두 선수는 이번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올해 미국 여자 축구 국가팀은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만큼 막강하다고 MBC 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여자 국가대표팀은 여자 축구가 1996년 올림픽 종목이 된 이래로 역대 최다 우승팀이기 때문인데요. 그 기간 동안 받은 메달 수가 금메달이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입니다.
네.
물론 캐나다가 2020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고요. 독일이 2016년 올림픽에서 최고의 영예를 차지했지만 미국 여자 축구는 여전히 최강국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미국 여자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엠마 헤이스 코치가 새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헤이스 코치는 유럽과 미국 팀에 소속돼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데요.
네.
이 선수들은 새 코치의 지도 아래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싸울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아니 미국 여자 농구 축구 이렇게 잘했어? 좀 놀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켜보셔야 될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로 꾸며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도상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뉴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이 if와 whether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와 whether은 미국인들의 일상회화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둘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쓰임에 차이가 있습니다.
The words if and whether can be tricky for some English learners.
if와 whether은 어떤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That is because they are sometimes interchangeable.
왜냐하면 이 두 단어는 종종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f and whether are words that connect two or more sentences or clauses.
If와 whether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문장이나 절을 연결하는 단어들입니다. 즉 접속사 기능을 합니다.
And sometimes both words can signal that there are two possibilities or choices for something.
그리고 때로는 두 단어 모두 어떤 두 개의 가능성이나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을 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Other times these words are not interchangeable.
다른 경우에는 이 두 단어는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f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가정을 나타내는 의미 외에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사용될 경우 whether처럼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Today I will give you a few examples of when you must use whether and cannot use if.
오늘은 어떤 때 반드시 whether를 사용하고 if는 사용할 수 없는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정사 앞에는 반드시 whether를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whether before infinitive verbs. In American English, the infinitive means to plus verb.
우리는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부정사 앞에 whether를 사용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am wondering whether to get a book or magazine.
저는 책을 살까 잡지를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to get이라는 부정사를 쓰면서 wheth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는 두 가지 가능성, 즉 책을 살 수도 있고 잡지를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whether 대신 if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whether를 씁니다. 다음 예문에서 전치사와 그 뒤에 오는 whether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Teachers are interested in whether schools will reopen soon.
선생님들은 학교가 조만간 다시 개교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전치사 in 뒤에 whether이 이끄는 명사절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는 학교가 조만간 다시 문을 열지 열지 않을지 두 가지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I am wondering whether to get a book or magazine. Teachers are interested in whether schools will reopen soo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오늘은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if와 whether의 차이 살펴봤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